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장 우리 13절로 우리 18절까지 말씀 신약 누가복음 1장 우리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마지막 절 한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우리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대강의 절기 아버지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들로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어 피차 서로 가운데에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성장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네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공동체 안에서는 의로운 삶을 사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꾸준하게 계속 이어져야만 한다고도 우리 그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야말로 주께서 만나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 또한 되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게 됐던 또 다른 사람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살펴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성경은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해 이리 소개합니다. 유대왕 헤롯의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그리 말씀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헤롯 왕 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반열은 성전 봉사를 위해 정해진 순서를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들을 24 가문으로 일단 분류합니다. 그리고 한 가문이 한 주씩 1년에 두 차례 그렇게 성전을 섬길 수 있게 순서를 정하고 시행했었습니다. 이때 아비야의 반열 즉 순서는 여덟 번째 순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사가랴는 주의 성전 봉사의 순서를 맡은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단 여러분, 사가랴만 그런 것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그녀가 아론의 후손이었다고도 그리 설명합니다. 즉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론의 후손, 그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고로이 가정, 믿음의 가문끼리 이제 맺어진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 가정은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주의 말씀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부, 이들이 바로 사가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이들에게도 분명한 약점이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는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실 유대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는 가정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이들의 나이는 너무 많아 그 가능성은 날마다 적어진, 아니 이제는 아예 사라진,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믿음의 삶의 자세가 새삼 더욱 대단하다 느껴지게 됩니다. 삶에 지극히 연약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책무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데에 부족함 없이 그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오늘 주의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마침 이제 아비야 반열, 아비야 가문의 순서가 되었다, 성전 봉사의 때가 되었다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 분향했다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사가랴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성경은 그리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24반열 중에 차례가 되어 이제 내가 속한 가문의 순서가 됐다고 하여서 내가 반드시 꼭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분향단에 분향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가문에도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비를 뽑았고 그 중에서 뽑힌 제사장이 이제 가문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성전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 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는 절대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절기의 제사야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지만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집전은 달랐습니다. 선택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었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수많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은 오늘 사가랴 가정에게 역사하시려고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을 때에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누가복음 1장 1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천사는 자신을 가브리엘이라 그리 말합니다. 가브리엘의 등장에 놀란 사가랴, 가브리엘은 먼저 사가랴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 없는 너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아이가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서 사가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것이라 그리 이해될 수 있습니다. 허나 사가랴의 간구는 그런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가랴의 간구는 자신들에게 없는 아이를 달라는 개인적 차원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간구는 하나님 주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주의 구원과 은혜를 바란 간구였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를 기다리며 마땅히 소유해야 할 삶의 모습, 이 땅에 주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과 은혜를 위한 계속된 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은 여러분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가 들렸다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간구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에시스입니다. 여러분 데에시스 그런데 사실은 신약성경에서 기도를 뜻하는 간구를 뜻하는 헬라어 일반적으로는 프로슈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프로슈케가 아닌 데에시스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둘에는 의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에시스는 프로슈케와 비교하여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특별한 기도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 사가랴가 했다는 간구는 일반적인 기도와 간구가 아닌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가랴는 지금 성전 안에서만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본문 11절에 23절에 11절에 이 간구함에 들린지라에 해당하는 이 영어 성경들의 시제들은 각각의 그 영어 성경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의 시제로 살펴보면 가브리의 입장에서 들렸다라고 말하는 이 사가랴의 간구는 이전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시제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끊임없이 계속하여 간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삶의 그 꾸준함에 대하여서 다루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 또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이 특별한 영적 간구를 지속하여서 이어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갔을 때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토록 지속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 사가랴의 간구는 개인적 차원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개인의 연약한 부분인 혹은 자녀를 위한 간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본문 18절과 같은 그러한 반응은 내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의 간구는 도대체 어떠한 간구였겠는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들, 즉 이제 그들에게 태어날 아이 요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말들을 살펴보면 그의 간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면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쓰입니다.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에서 보면 각기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로 카라를 말합니다. 이 카라는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기쁨을 말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계속 드린 이 사가랴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도 그 간구에 맞는 특별한 기쁨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즐거워하다,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갈리아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갈리아시스는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데 기쁨을 아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이퍼되어진 극도로 기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극도로 기뻐하는 상태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를 겪으며 경험하며 나타나는 즐거움과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갈리아시스인데 오늘 본문에 이것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것들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생길 아들 이름 무엇이라 하라 했습니까?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가랴가 지속적으로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텐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극도로 기쁜 상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들이 이제 너와 너의 가정 가운데에 임하리라. 가브리엘은 그렇게 사가랴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어찌 개인적 차원의 간구와 응답으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것들인 것입니다. 그것 이상의 것들을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 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리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 아들 요한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사가랴가 지속적으로 특별하게 했던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주의 구원과 은혜의 때의 도래를 향한 간구였던 것입니다. 사가랴의 간구는 내 개인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구원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간구한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셨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의 준비를 그 가정에게 맡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간구와 응답에 그러한 계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의 제일 연약한 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말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아이의 잉태부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 회복에 관계되어져 있음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추가적인 것이지 그것이 본래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가랴의 간구는 내 자신보다, 내 가정보다, 내 범위보다 더 넓고 큰 범위를 향한 끝없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들에게는 이렇듯 주의 구원과 은혜를 위한 간구가 계속해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간구의 지향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늘 먼저 나를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 내 가족. 물론 그 간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균형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믿음의 간구가 있는 분량만큼 그의 나라, 그의 영광, 주의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간구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간구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제가 무엇이라고. 목사님, 저 제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찌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선택적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구원과 은혜를 위한 간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책무입니다. 분명히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십시다. 사가랴에게도 여러분 간구해야 할 약점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허나 그의 간구의 핵심과 집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언제나 늘 특별히 주 앞에 구했던 것은 주의 나라와 그의 구원의 때를 위한 간구였음을 잊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 간구의 지향점은 어디이며 또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과 은혜 때를 위한 주의 나라를 위한 간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브리엘의 이러한 축복의 선포가 사가랴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사가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여러분, 본문 18절에서 그는 이리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사가랴가 천사에게 답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어떠한 부부라 우리 살펴보았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부부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부조차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중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상황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웠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그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웃고 혼잣말도 했습니다. 불경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 앞에 담도 좋은 사람이라 그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엎드려 웃는다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던 아브라함도 의심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그렇다면 이러한 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향한 의심의 때가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의심치 않는 믿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의심치 않는 믿음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인생에게 있어서 물리쳐야만 하는 적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특별히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의심은 너무나도 큰 영적인 병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을 의심한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의심을 거두게 하시고 당신의 일들을 그들 가운데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우리 분명히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의심치 마십시다. 그가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의 해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되어지며 주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엘리사벳 잉태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 보면 엘리사벳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그리 그녀는 말합니다. 그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을 보면 사실 의롭고 경건한 그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 역시 마음속 깊이 여전히 씻지 못한 아픔들, 어려움들, 수치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간구들을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의 말씀 의심되어지는 때가 우리 가운데에도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주를 더욱더 철저히 신뢰하고 주의 말씀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를 향한 끝없는 간구가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주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간구, 나의 가정을 향한 간구도 물론 중요하고 해야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간구인 것을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간구, 주의 구원의 때를 위한 끝없는 기도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또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형통하게 하실 주의 은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